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는 한국교회가 아주 급성장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신학교가 사실은 난립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디에나 신학교가 있고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신학교로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경쟁률도 되게 치열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많은 말들을 하지만 항상 다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반드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입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이 더 따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조심해서 사역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목사로서 사역하고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해요. 목사로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상태라든지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침묵할 때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책망 들어야 될 사안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몰라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또 너 이놈 왜 그때 그 말 안 했냐. 저는 그렇게 또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 권력자인 헤롯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본문에 나오는 태도를 보면 헤로디아 역시 분봉왕 헤롯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불륜이죠. 어쨌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그 사실을 다 알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헤롯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헤롯 왕이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헤롯은 권력으로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한도 그냥 침묵했다면 괜히 저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헤롯 왕에게 미움받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요한도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지를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정치적 권력으로 해할 수 있는 이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요한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나 그 이유가 뭐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나 뭐 했던 게 아니라 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 정치인이잖아. 정치인이니까 항상 표가 두려운 거예요. 표가. 정치인으로서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생일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헤롯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 딸에게 맹세를 하죠.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그 딸에게 맹세해요. 그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헤로디아도 보니까 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목을 달라는고 이 딸에게 요청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무리 때문이었죠. 다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도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 보시든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이게 옳고 그런 이건 관계없어요. 그냥 사람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로 다시 돌아가서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왕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따르면 그는 늘 두려움에 쌓여 있을 거예요. 헤롯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사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